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해군이 9일 남중국해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해군이 이날 남중국해에서 제3회 해양협력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훈련은 해상에서의 일상적인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군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과시하고 변화하는 해양 영역에서의 연합 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한다는 양국의 다짐을 재확인했다고 7함대는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 해군 MH-60 시오크 해상작전용 헬리콥터를 탑재한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과 필리핀 해군 초계함 그레고리오 델필라함, AW-109 다목적 헬리콥터가 참가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은 지난해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해군과 공군 자산을 동원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대치와 외교적 마찰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9일 군 최고사령관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2년간 복무한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임 총사령관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육군을 지휘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육군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잘루준이 총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요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교체 사실을 확인하고 전장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군 지휘부 교체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병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최근 증명했음에도 지상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며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면서 군 차원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 예멘의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과 대함 순항 미사일의 선제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홍해의 선박들을 상대로 공격을 준비 중이던 후티 반군의 수상 무인정 4척과 이동 발사식 대함 순항 미사일 7기에 대해서 이날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 사이 7차례의 자위적 공습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이 목표물들을 확인했다며 이 무기들이 미 해군 선박들과 국제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항행의 자유보호와 미 해군 선박과 상선들의 보다 나은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지난 7일에도 공습을 통해 이라크내 민병대 카타에브 헤즈볼라 KH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히는 등 친이란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다른 나라들로 확산시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8일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의 전 앵커 터커 칼슨 씨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영내 다른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추후 행동을 고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어온 미국은 우려되는 긴급한 국내 현안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휴전과 관련한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국적 언론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 문제가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미국 언론과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8일 미국 알래스카 방공실패 구역에 또다시 진입했다고 미국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개막까지 160여일이 남은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메달이 공개됐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 프랑스의 파리의 한 조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라는 홍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북한 내에서 파리탑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 에펠탑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철제를 메달 제작에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메달에 빛이 퍼져나가는 형상의 굴곡을 만들고 앞뒷면에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을 새기고 에펠탑 조각까지 활용한 아주 파격적인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파리 올림픽 메달은 프랑스의 명품 보석 회사가 디자인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줄로 구분할 수 있는 파리 올림픽 또 패럴림픽의 메달은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펴고 앞으로 돌진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뒤쪽에 신전 에펠탑 대회명 오륜기가 배치된 디자인 그리고 에펠탑을 바닥 정중앙에서 꼭대기로 쳐다볼 때 형상을 중심에 둔 디자인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메달 모두 다른 한쪽 면에 에펠탑을 상징하는 육각형 문양이 있고 그 안에 대회명 횃불, 오륜기를 새겨놨는데 이 철제색이 아주 선명한 이 육각형 제작에 에펠탑의 쇳조각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메달의 아주 큰 에펠탑 문양 바로 옆에는 점자가 있는데 이 점자가 알파벳 점자 체계를 발명한 프랑스인 루이 브라유를 기리는 의미를 담긴 겁니다. 자,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립니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모두 5,084개의 메달을 제작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Opening the way for President Joko Widodo's son, Gibran Raka Buming Raka, to be eligible.
네,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인도네시아의 대선의 이모저모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막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창진과 희예산은 종일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탁합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 때문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요일은 미세먼지 농도는 더 탁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 용연과 원산, 장전 그리고 함경 북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낮 기온은 포근하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함흥은 영하 6도,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7도, 영하 17도, 해산은 영하 19도고요. 낮에 평양이 4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은 7도, 함흥 원산은 8도, 신의주가 3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가 영상 2도, 해산은 영하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지만 먼바다는 오전 한때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있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최고 사령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우 성향 언론인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일에 치러진 파키스탄 총선에서 임란칸 전 총리가 이끄는 PTI 진영이 앞서는 걸로 나타난 가운데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더 강화한 새 이민 규정을 승인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총사령관이 경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 상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발레리 잘루준이 군 총사령관을 경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성명을 내고 오늘자로 새로운 관리팀이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로 인계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는 잘루준이 총사령관과 현재 군에 긴급하게 필요한 변화에 관해서 솔직하게 논의했다면서 잘루준이 총사령관에게 팀에 남아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동의에 감사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루준이 사령관이 물러나고 누가 신임 총사령관이 됩니까?
네, 러시아 군과 맞서 싸우는 지상군을 지휘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입니다.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가 공격전과 방어전에 모두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르스키 장군은 2022년에 시작된 이 전쟁 초기에 수도 크이우 방어를 주도했고요. 이에 여름에 하르키우에서의 성공적인 반격을 지휘했는데요. 이후에는 동부전선 작전을 담당해왔습니다.
네. 전임 잘루진이 총사령관은 지금까지도 평가가 좋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로부터 이 철의 장군으로 불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항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대중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안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신망을 얻었는데요.
네네.
예, 지난 2022년 11월 남부 헤르손 탈환을 포함해서 몇몇 성공적인 작전을 주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떤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네, 잘루준이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부터 몇몇 언론의 한 발언 때문에 이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는 이해 11월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회견에서는 전황이 고착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중대하고 아름다운 돌파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망을 일축했는데요. 잘루준의 전 사령관은 또 올해는 미국 CNN 방송과에 보낸 기고문에서 규제 체제가 군을 수령에 빠뜨렸다면서 긴급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잘루준이 전 사령관은 특히 전선에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죠.
네, 병력 50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잘루준이 전 사령관은 의회가 인기가 없더라도 추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면 군이 병력을 강화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루준이 사령관 해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경악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예,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잘루준이 사령관이 곧 경질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국민 영웅으로 불리던 잘루준이 전 사령관이 물러나고 시리스키 장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새 사령관이 됐는데 자, 신임 사령관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쪽의 군사 지원이 끊긴 상태에다가 지난해 방어에 주력했던 러시아군이 최근에는 드넓은 전선에서 이 무차별적 공세로 전환한 뒤에
네.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선에 탄약, 포탄이 크게 부족해서 러시아군 공세를 막아내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신임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9일 전쟁 수단과 방식의 변화 또 지속적인 개선만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군의 총사령관이 바뀐 것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조처가 모스크바와 크리우 사이의 이 분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거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언론인과 회견을 했습니다.
네,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가 한 회견 내용이 8일에 공개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서방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정말로 전투를 중단시키길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지금 러시아에 구금돼 있는 미국인 기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간첩 혐의로 구금돼 있는 이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협상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지금 1년 가까이 수감 중입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입니다. 자, 8일에 파키스탄에서 총선거가 진행됐는데 지금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9일 현재 개표는 4분의 3 이상 진행됐는데요. 네. 임란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 진영이 현재까지 앞서고 있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PTI가 지원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90석을 얻었고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 PMLN은 62석을 얻는데 그쳤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빌라월 부토 자르다리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 PPP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지금 당초 예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군부가 지지하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이끄는 PMLN이 우세할 거라고 당초 예상됐었는데요.
네네.
네, 이런 예상을 깨고 지금 파키스탄 정의운동 진영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샤리프 전 총리가 승리를 선언했다고요?
네, 샤리프 전 총리가 9일 당사에 나와서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L이 최대 정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무소속 후보와 다른 정당들을 모두 존중한다면서 이 연립정부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는 또 파키스탄의 지금 상황이 서로 싸우는 걸 허용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면서 우리의 의제는 오로지 행복한 파키스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파키스탄 총선에서는 몇 개 의석을 뽑는 겁니까?
모두 265석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 등록된 유권자는 1230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서 절반 정도 됩니다. 한편 이번 파키스탄 총선 투표율은 낮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8년 총선의 투표율은 52%였습니다.
네, 자 지금 개표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PTI당,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의운동을 PTI 진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군요.
네, 파키스탄 정의운동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총선에서 당의 상징물을 쓰는 게 금지되는 등 지금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이에 당 후보들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킨 건데요.
네.
예, 또 PTI를 이끄는 칸 전 총리 역시 지금 교도소에 있어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여당인 PMLN당, 그러니까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나와즈당이죠.
맞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는 파키스탄 정치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앞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에 앞서서 부패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외국에 나가서 이후 4년 동안 망명 생활을 자처하다가 지난해 10월에 귀국했습니다.
예, 그 샤리프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2018년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서 칸 전 총리의 PTI당이 집권한 거죠?
네, 근소한 차이로 총선에서 이겨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과 이 파키스탄 인민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 함께 신임 투표를 추진해서 당시 칸 총리를 축출했습니다.
네네.
칸 전 총리가 군부와 마찰을 빚어서 축출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그는 원래 자신을 지지했던 이 군부 주도의 기득권층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그렇게 된 뒤에 그 정부가 신임 정부가 칸 전 총리 진영을 아주 강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네, 군부 주도로 칸 전 총리 그리고 파키스탄 정의 운동을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칸 전 총리 지지자들, 참모들 또 관계자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칸 전 총리 자신도 이 부패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자, 이번 파키스탄 총선에서 폭력 사태도 일어났더군요.
네. 주로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났는데요. 파키스탄 내무부는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당일에는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이동 전화 서비스도 중단시키면서 지금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 정치하고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자, 이번 총선으로 그런 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타마나 살리쿠딘 씨는 영국 BBC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회복하길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안정의 전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오늘 유럽연합으로 가보실까요? 자, 유럽연합 EU가 새 이민 규정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네, 유럽연합 EU가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보다 엄격해진 신이주 난민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8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회동하고 이 새 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네, 이번 협정이 기존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우선 미성년자에 관한 부분에서 보호자와 함께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안보에 위험하다고 간주될 경우에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심사를 강화하는데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전 심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안보 위험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6개월 구금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까?
네, 또 눈에 띄는 건 이 새 협정에는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는 회원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네.
네, 새 협정은 일부 회원국이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회원국들도 일정 수의 난민을 수용하거나 또는 EU 기금에 돈을 내게 했습니다.
네, 그 일정 수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EU 회원국들이 연간 수용하는 난민의 수는 3만 명으로 잠정 결정했고요.
네.
예,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한 명당 2만 유로, 그러니까 미화로 약 2만 2천 달러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관련 비용이나 업무를 서로 나눠 가지자, 분담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맞습니다. 불법 이주자와 난민 문제에 관해서 회원국들의 공동 책임 의식, 행동을 요구한 건데요.
네.
예, 이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나 그리스 또는 중간 경로로 자주 이용되는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에 쏠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불법적인 이주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시리아 내전 발발 등의 이유로 무려 10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네네.
예,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EU 회원국들은 더 강화한 이민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째 논의해왔습니다.
예, 그 결과물이 바로 신이주 난민협정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EU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1차 합의에 도달했고요. 그 사이에 세부 항목들을 조율해서 이날 승인한 겁니다. 이제 이 협정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새 협정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예, 캐서린 울라드 유럽 난민망명위원회 소장은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울라드 소장은 적대적인 정책으로 도착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거라는 건 이론에 불과하다면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이주를 시도할 것이고 이들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한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소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관련한 소식 이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의 조사 결과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의 재직 시절 당시에 고의로 기밀 문서를 유출했지만 형사 고발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 특검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네.
8일에 공개된 로버트 어 특검의 보고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정부 기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점을 지적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에 대해서 불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자 특검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허특검은요 이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대통령이 되기 전 이 민간인 신분으로 이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관하고 공개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외교정책 외에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했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07년과 2017년에 회고록을 쓰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밀 자료를 사용했다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가 처음 유출된 곳으로 알려진 이 펜 바이든 센터를 비롯해서 델라웨어 자택 그리고 이 델라웨어 대학에서 회수한 이 기밀 문서 중 다수는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간인 신분으로 2017년 이 버지니아 자택에 임대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 관련 문서를 집에서 발견했지만 곧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배심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로 기밀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여러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형사고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뭐 기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네, 특검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서 대필 작가와 대화할 때와 그리고 작년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 씨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와 면담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배심원단에게 자신을 동정적이고 선의를 가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작지 않은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이 고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언론은 특검 보고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공격하고 있는 공화당과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오전 처음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는 특검이 이상과 관련해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이제 종결됐다라며 내가 추론했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날 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 특검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보고서의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특검의 평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선의가 있고 노인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이 됐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 기억력은 괜찮다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인 인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이 보고서에서 그 나이를 언급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입장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 씨도 성명을 내고서요. 관련성이 없고 근거도 없으며 이 부적절한 비판적 논평으로 조사의 주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분위기죠?
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그리고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요.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한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유사한 두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조나선 미첼 변호사가 그리고 콜로라도주 측에서는 제이슨 머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서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이날 그 변론의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주경 전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인용한 헌법조항이 과연 이 대통령 측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여부였습니다.
네, 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에서 치러지는 그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그 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예.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당 난임 사건은 2020년 이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수정헌법 14조 3항이네요.
맞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요. 헌법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8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지 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미첼 변호사는요. 변론에서 헌법이 정의하는 그 미국 정부 관리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헌법 조항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헌법은 이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을 대리한 이 머리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만들어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도 공직자고 주 차원에서 이 내란 가담자의 입후보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 양측의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개별 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그리고 코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여기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요. 왜 단일 주가 국가 전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냐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의 와중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공화당 경선에서 승전고를 올렸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아이오와주 그리고 뉴햄프셔주에 이어서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코커스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경제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수정치를 발표했군요.
네, 연방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이 9일 2023년 CPI 계절 조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난해 슈퍼마켓에서 지불한 가격은 대체로 이 당초 보고됐던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죠. 자,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CPI 계절 조정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왜 발표하는지 여쭤볼까요?
네. 당국은 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요. 1년 주기의 그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추출해서 이 원래 통계치에서 제거하게 되는데요.
네네.
자, 이 계절 변동이 경제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예.
자, 예를 들면요. 휴일이 많은 달에는 영업일수가 적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농산물의 수확 시기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와 또 이 학교 졸업 시기에 따른 신규 노동력 향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계절 조정은요, 이 숫자로 보이는 통계 이면에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보고된 것보다 더 느리게 올랐다라고 했는데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12월의 월별 CPI는 본 추정치 0.3%에서 0.2%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또 물가 변동률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산출한 이 근원 CPI의 12월 값은 0.3% 그대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1월 CPI는 본 추정치 0.1%에서 0.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 합치면은 지난 4분기 CPI는 연 2.7%가 올라 당초에 발표됐었던 수치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인 CNBC가 그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이언 셰퍼드 셰퍼드슨 수석 경제학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요. 자,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이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자료는 2023년이 막을 내리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한 셈인데요.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22년도 CPI 수정치는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이 본 추정치보다 더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예로 이 국채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5% 넘게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번 CPI 이 계절 조정 보고서에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참고하는 것이 또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노동부는 2월 3일자로 끝나는 이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도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초보다 9천 건 감소해서 21만 8천 건이 보고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1월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3.7%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4%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1960년대 이후에 가장 긴 기록입니다.
네. 자, 이런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될 텐데요.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5월에 가서 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요,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월 회의 때까지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보훈부는 규모가 매우 큰 행정부처로 퇴역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유족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부의 기원은 미국의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보훈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 개별 주정부와 지역 공동체는 재향 군인들에게 직접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811년 들어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재향군인을 위한 요양의료시설을 승인했습니다. 19세기에 연방정부의 재향군인 지원 프로그램은 당사자뿐 아니라 미망인과 피부양인을 위한 수당과 연금 제공으로 확대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많은 주가 재향군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개별 주가 세운 이런 시설에서 모두 요양이나 돌봄이 가능해지면서 다쳤거나 병든 모든 재향군인에게 부수적으로 의료 및 병원 치료가 제공됐습니다. 1차 대전 기간이었던 1917년 연방의회는 장애 보상 프로그램이나 보험, 상위 군인을 위한 직업 재활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향군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21년 8월 1차 대전 참전 군인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 보훈국을 신설함으로써 연방 재향군인 프로그램들을 처음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때 재향군인 병원들도 보훈국으로 이관됐습니다. 1920년대까지 보훈국 외에 내무부의 연금국 그리고 상위 의용군인을 위한 국립요양원도 재향군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이후 1930년 7월 당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재향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을 재차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보훈국을 보훈처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국립요양원과 연금국이 보훈처 소속이 됐습니다.
Now he returns with all his experiences in the fight to kill fascism, to kill Japism. Now he returns with him those who gave.
2차 대전 이후 재향군인 인구가 크게 늘자 연방의회는 전쟁에 참여한 재향군인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새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년 10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보훈처를 강력급 행정부처인 보훈부로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듬해 3월에 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보훈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다음 주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지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다섯 번째 대통령 선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일일 민주주의 선거.
인도네시아는 2024년 기준 약 2억 8천만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월 14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도네시아 유권자는 약 2억 5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접 선거를 치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을 인구 면에서 보면 인도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하루에 치르지 않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치릅니다. 인구 규모 3위의 미국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주 선거인단의 간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거가 하루 동안 직접 선거로 치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초대형 선거, 부작용도 많아.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를 함께 치릅니다. 2019년 선거 때부터 시행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19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2억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하루 일정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섬나라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본처럼 큰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무려 1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소 설치 이르기까지 사전 준비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표 작업에도 수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렀을 때는 투표관리원 등 선거 관련 종사자 무려 550명이 과로등의 이유로 숨져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서고 있나?
2024 인도네시아 대선은 삼각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후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올해 72살인 프라보워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지난 2014년, 2019년 대선 때도 모두 나섰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대권 주자는 올해 54살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입니다. 아니스 후보는 현 위도도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 이전입니다. 위도도 정부는 수도를 인구가 과밀한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는데요.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아니스 후보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주목받는 대권 후보는 간자르 프라노호 전 중부 자바 주지사입니다. 55살의 간자르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자상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 장남을 둘러싼 논란.
이번 대선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워 후보가 지난해 10월에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민 라카 수라카르타 일명 솔로시 시장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어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란 시장의 출마에 편법이 동원됐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피선거권 연령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브란 시장 지지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Opening the way for President Joko Widodo's son, Gibran Rakabuming Raka, to be eligible to run, particularly for the vice presidential
role. 이에 헌재는 지방 선출직을 지낸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기브란 시장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기브란 시장은 올해로 만 36살입니다. 지난 2021년 솔로시 시장에 취임한 그는 준수한 외모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서 정치 기반을 넓혀왔는데요. 하지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집권당인 투쟁 민주당 소속의 간자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야당인 그린두라당의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에 연임에도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조코위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퇴임을 앞두고 세습 정치 논란에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즉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위와 2위 후보를 놓고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현재 후보들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청년 고용, 복지, 대외 관계 강화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17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3분의 1은 30세 미만인데요. 따라서 이들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는 게 정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후보들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지난 5일 영국 왕실은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확한 암의 종류나 증세, 치료 과정 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올해로 75살입니다. 1948년 11월 14일 런던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궁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과 해군에서 복무했고요. 1981년에는 영국 귀족 가문인 스펜서 백작의 딸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을 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결혼 생활 중에도 첫사랑으로 알려진 유부녀 카밀라 파커 볼스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는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97년 다이애나 비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요. 그로부터 약 8년 후인 2007년에 찰스 왕세자는 카밀라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 대한 영국민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서거하고 찰스 왕세자는 영국 윈저 왕조의 제5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관식을 치른 지 불과 1년도 못 돼서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고 일단 공식 석상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요. 찰스 3세 국왕의 건강과 치유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음 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 대선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일이다, 흔한 일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John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여행, 출장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territory.
지역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What I signed up for.
내가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It's all part of the deal.
이것은 모두 거래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not what I signed up for.
내가 신청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I don't like going on a business trip twice a month.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출장 다니는 것이 싫습니다.
This is not what I signed up for.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적인 일입니다.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 got that new job that involves a lot of traveling.
나는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이 사업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계속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Handle, deal with.
다루다, 비슷한 표현이죠.
You learn to adapt.
적응하는 것을 배우죠.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Live out of a suitcase.
업무상 늘 여행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출장은
second nature.
제2의 천성, 그러니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됐다.
It's all part of the deal.
이것은 모두 거래의 일부입니다.
I knew what I signed up for.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일상적인 일이다. 어떤 직업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이다.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that new job? It must be so hard traveling all the time.
It's okay. In this business, it comes with the territory.
How do you handle the constant change?
You learn to adapt. Living out of a suitcase becomes second nature. It's all part of the deal.
It must get lonely sometimes, right?
It's challenging, but I knew what I signed up for.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comes with the territory.
특정 상황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